누가복음 4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쓰시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오늘 제목은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 14절 15절 스크린에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여러 회당에 가르치는 가운데 어디까지 오셨는가 하면 오늘의 본문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펴서 읽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기록했던 61장을 펴서서 그 구절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읽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쳐다보시며 이 약속이 오늘 너희들의 귀에 듣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런가?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시는 분인가? 인류 전체에 대해서는 과연 이분의 위치가 무엇이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연관을 맺으신 이 나사렛 예수 관련하여 어떤 기대를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이 안식일마다 회당에는 구약 성경을 일곱 명이 낭독을 합니다. 제사장 한 사람, 레위인 한 사람, 그리고 일반 유대인 다섯 명이 구약 성경의 일부분을 읽고 강론하는 형식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정통적인 그 회당 예배 순서는 먼저 시편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포신을 읽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8개의 축복문이라고 있어요. 구약성경에서 나온 이 구절구절을 따서 18가지의 축복문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쭉 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오경을 먼저 원전인 히브리어로 읽고 난 다음에 구약의 히브리어를 그때 통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당시에 쓰고 있던 아람어로 다시 한번 읽고 그 모세 오경의 포션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선지서의 일부를 히브리어로 한번 읽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아람어로 다시 읽고 성경 강론을 끝내고 난 다음에 회당장의 축복으로 예배 전체가 마칩니다. 16절에 보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회당장이 오늘은 누가 읽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사장 아니시고 레위인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 다섯 명 가운데 오늘은 누가 읽을까? 이렇게 회당장이 둘러보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요셉의 아들로 알려진 나사렛 예수께서 서십니다. 아, 저분이 또 성경을 읽으려고 하네.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글을 드립니다. 17절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줍니다. 아마 이 때가 회당 예배 가운데 선지서의 일부를 읽을 차례였나 봐요. 이사야서도 있고 예레미야서도 있고 에스겔서도 있는데 그 중에 그 주에는 아마도 이사야 스크롤을 가지고 읽을 차례였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이사야 두루마리는 길이를 펴면은 7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요. 책의 높이가 두루마리를 말면은 이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높이가 기록에 보면은 26cm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죠. 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한쪽을 잡고 하나는 말아가면서 하나는 풀어가면서 계속 찾으세요. 지금 읽으려고 하는 것이 61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특정 부분에 이르자 손 동작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사람들이 알아먹도록 아람으로 이렇게 읽으십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다 읽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에요. 700년 동안 이 이사야의 글의 주인공이 신비한 인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다려왔어요. 누굴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모습을 드러낼까? 20절 21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그 맡은 자는 회당장 보조입니다. 이 사람은 이사야의 글이라든지 이 두루마리를 읽을 사람에게 드리고 또 나중에 제자리에 갖다 놓고 회당에 있는 직귀나 물품을 관리하는 보조예요. 그 사람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이 구약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 말씀을 존중하여 서서 읽으시고 강론하실 때는 앉아서 의자에 사람들을 보시면서 자기가 읽었던 그 구절을 설명합니다. 설교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아, 이 구절을 읽고 무슨 말을 할까? 자, 보십시오.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나이라. 성취가 되었다. 문자적으로. 사람들의 반응 볼까요?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일순간 그곳에 어수선하게 되었습니다.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20수년간 알고 있던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이 뭔가 특출난 부분은 있었지만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바로 그 신비의 주인공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뭔가 저 아이에게는, 저 유대인 청년에게는 다른 청년과는 다른 모습이 있었지만 설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곳은 다른 문헌에서 잘 언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비천한 곳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곳은 메시아의 출생지, 자란 고장으로서는 합당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로 자란 그가 지금 700년 동안의 염원이었던 그 구절의 주인공이 나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저런 당돌한 주장을 할 수 있나? 큰 거부감을 나타낸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있는 한 단어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해, 이것이 성경적인 용어로 희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희년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왜 희년인가? 왜 주님께서 이 선포를 하셨고 이 선포를 하신 뒤 2000년이 지난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우리 영이 감지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되짚어봐야 됩니다. 이 진리가 내 영에 더 깊숙이 들어오게 될 때 내 영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좀 더 거대한 차원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50년마다 찾아옵니다. 안식일은 며칠 만에 찾아오죠? 7일 만에. 6일이 지나고 제7일째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안식년은요? 7년마다. 아, 똑똑한데요.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7년째를 이스라엘의 시민법상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7년마다 쉬게 하죠. 이 안식년이 7번 진행되었을 때 그러면 몇 년이 지났을까요? 49년. 안식년이 7번 지난 49년 그 다음 해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30살 난 유대인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가 이때까지 30살이 될 때까지는 한 번도 희년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내년에 희년이래, 50년째 희년이래, 그리고 그 다음에 희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50년 뒤에 한 번 더 희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81세까지 살아야 희년을 봅니다. 그때 당시에 수명이 아마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 많이 경험한 사람은 두 번 정도의 희년을 경험하고 아니면 한 번 정도의 희년을 생애 가운데 경험하고 죽습니다. 이 희년은 수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을 불어서 신년이 선포됩니다. 세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요. 50년마다 찾아오는 이 신년에는 첫 번째, 내 소유였다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간 토지가 50년째에는 자기 것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동족 유대인에게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자유민이 됩니다. 세 번째, 채무자 입장에서 모든 빚이 이 희년에 탕감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돈 있는 사람,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채권자 입장에서 확보한 사람들로서는 희년이 다가오는 것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시되거나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늘 이스라엘의 시민법적인 경제 법칙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된 이 희년을 뛰어넘는 무언가 거대한 것이 인류 전체를 향해서 진행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과연 이 회당에 오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에 한정되는 무엇인가? 아니면 인류 전체에 대한 무엇인가? 보기를 원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몇 년 동안 강점했나요? 정확히로는 34년 11개월이 일제 압박 가운데 독립운동의 차원으로 수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도 있었고 3.1운동도 있었고 수많은 투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이 강점한 압제 기간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6일 8시 15분, 아침 8시 15분 미국에서 출발한 비행기에 의해서 원자 폭탄, 그 이름이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자 폭탄 한 개가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그리고 3일이 지난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팻맨이라고 하는, 구글 검색해보면 이 팻맨은요 뚱뚱해요. 원자 폭탄 그 모양이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이 원자 폭탄 두 개가 떨어졌을 때 전쟁이 종료가 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자유를 원하고 인류가 열망했던 무언가 거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차에 사소한 뭔가 결함이 생기면 정비소에 가요. 대부분 기술자들이 그것을 정비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정비사가 손을 못 대는 그런 결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회사가 이것을 생산할 때 구조적인 결함이 있을 때는 리콜이라는 조치를 취합니다. 근본적으로 기술자가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셔야 했을 때는요, 사람의 노력이나 정치적인 전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그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분은 나사렛의 몫으로 20수년을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았을 때가 되었을 때, 누가복음 3장에는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4장 1절에는 시험을 받으시고, 철저하게 사람과 동일하게 되신 주님께서 이 회당에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이 알기로는 동일한 나사렛의 목수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22절에 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펴놓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 여러분은 하나의 개념을 알려주는 단어에 익숙해야 됩니다. 고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요. 고엘. 고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아까 희년은 그 수양의 나팔로 만든 그 불로 만든 나팔을 요벨이라고 해요. 요벨. 그래서 희년을 영어로 Year of Jubilee 이렇게 해요. 이 Jubilee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우리는 Jubilee 하면은 기쁨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원래는 요벨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수양의 불로 만든 이 나팔을 불어서 그 해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 그런 뜻입니다. Year of Jubilee, 하나님의 희년입니다. 두 번째 개념이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출발한 분사형 형태입니다. 이 분사형 형태가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자로 변형된 거예요. 가알이라는 동사가 고엘로 되면은 뭐뭐 하는 자가 되는데, 이 가알 동사가 뭐냐면은 위딤, 되사다라는 뜻입니다. 고엘은 되사는 자, 다시 사는 자, 회복하는 자, 위디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 되십니다. 자, 이것을 먼저 전제해놓고 성경 몇 군데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레위기 25장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구약 성경은 모든 곳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의 흔적을 보입니다. 레위기 25장 23, 24절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그루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토지 무르기, 토지를 다시 되사는 거예요. 어떤 연유로 인해서 토지를 누구 소유로 내 손에서 떠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이 전체 토지는 내 것이다, 너희들에게 위임했다, 근데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소유로 가지고 있던 토지가 누구 손에 소유가 되었느냐, 너에게서 떠나갔느냐, 토지 무르기, 다시 buyback 하는 것, redeem 하는 것, 너희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허락할지니. 신약에서 밝혀진 그 진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 관행 가운데 이것이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착하게 살라고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눈으로 이것이 주 예수 안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거예요. 2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고해를 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땅을 방출해야 해서 내가 살기 힘들어서 내 몸 자체를 노예로 팔아야 해서 너무 무기력하여서 할 수 없이 빚을 졌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꾸 빚이 커져가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요? 그에게 가까운 친척으로서 같은 집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제1번 친척이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근족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운 근, 가까운 친척이 위딩합니다. 다시 삽니다.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까지 여러분 보아주시고요. 그에게 25절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거기까지만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형제 중에서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깝게 그 사람이 여유가 있는 자여야 하고 내 토지를 환원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형편에 있는 부자여야 해요. 그리고 조건이 이 당사자와 가장 가까운 지금 거리에 있는 인척인 사람이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룻기 가보겠습니다. 룻기 2장 20절 룻기는 이방 족속인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사람인 보아스의 아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며느리들이 시므보에게 잘해라 이 메시지 아닙니다. 룻기는 그렇다고 못하라는 것을 권유하는 건 아니에요. 룻기는 며느리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룻기 1, 2, 3, 4장을 주셨을 때는요 분명하게 예수님과 관련된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인 룻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혈통을 유대인인 보아스라는 사람과 어떻게 연관이 되었는지를 묘사하는 이야기.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이 계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2장 20절 보시오. 룻기 2장 20절. 룻에게 보아스와 관련해서 이러한 말을 나오미가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제1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고엘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그 고엘 근족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방 여자까지도 품어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 그 남자는 성경에는 아무개씨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기회를 놓친 미스터 그식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로 사라집니다. 엄청난 기회를 잃은 자입니다. 그 두 번째 후보자가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장녀였던 라합을 아내로 맞이한 살몬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4장 21절 22절에는 이 히스토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서인지 보십시오. 룻기 4장 21-22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여기서 연어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보아스는 누구요? 오벳을 낳았고 누구를 통해서? 이방여인 룻을 통해서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가잇을 낳았더라. 왜 이것이 중요한가?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해를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짜이신 고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우리 혈통적인 시조였던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리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권적인 권리 영광을 다 강탈당합니다. 그것을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이 넘겨주었던 모든 것을 다시 사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상에 계실 때 우리의 고엘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혈과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 아닌 그분이 우리의 근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마음에 품으셨는가 하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열망했기 때문에 우리의 공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토지를 환원시킬 수 없고 죄의 종노릇 타고 있는 우리를 스스로 힘으로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죄와 압제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룩한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고엘 되셔서 아담, 첫 사람 아담이 상실했던 모든 것을 더 영광스러운 차원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고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누림을 가능하도록 최초의 에덴을 최초의 하나님과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교제를 죄 없는 상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차원의 에덴을 그 환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수치와 어떤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혈과 육을 함께 지녔습니다. 인류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도.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크고 작은 감옥들이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자유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의 감옥들이 있습니다. 압제 같은 것들이. 한국의 상담사역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많은 기여를 한 어떤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상담을 치유 상담을 전공하게 된 그 이유가 자기 자신의 그 상처 때문인데 어릴 때 자라면서 이 말을 부모에게 듣습니다. 꼴등하는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니까 나가서 죽어버려. 이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이 아이에게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히스테리 신경증을 심하게 앓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도 이것이 엄청난 고통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런데 그 표현을 이분은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크고 작은 감옥들이 생성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을 살 수 있는 거대한 진리, 빛이 길이 열리고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감옥들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 희년의 날이 올 때 우리가 열망하던 이 감옥으로부터 압제로부터 히로시마의 나가사키의 그 원자 폭탄이 투하되어서 이 전쟁이 종료되듯이 그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열망하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의 탄식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있는 이 고백이에요. 피조물이 다 구절 하나 보십시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이런 표현들 23절에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함께 고통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이것이 너희 귀에 응했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당대에 거대한 무언가를 행하시나?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세상은 그 이후에 전쟁이 중단되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많은 어둠을 보았고 불의를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자체로는 과연 주님이 희년을 선포하신 것은 맞기나 한 건가 의문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고엘 대신 주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며 우리 가운데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신 그 고엘처럼 죄가 처리되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압제가 있고 불의가 있고 내 심령 가운데 불편함이 있어요. 평강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평강 없는 날 순간들이 훨씬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것을 아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분이 오셔서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 희년은 나팔 소리로 시작합니다. 우리 죄를 처리하시는 그 고일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영광이 있는 그 차원으로 고일 다시 사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날을 우리는 대망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그것을 갈급해요. 레위기 25장 25절과 28절은 이 두 가지 개념이 결합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름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다시 물을 것이요 회복할 것이요 누가요? 고엘이 와서. 28절에는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희년과 고엘의 움직임이 결합이 된 그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기가 도달했고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신 주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날 이것을 조금 영감스러운 차원으로 보여주시는 그 구절이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5장을 보고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 2절이요. 내가 보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누구에게요? 보좌에 앉으신 이. 이것이 이분이 누굴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일곱 인으로 임봉된 두루마리가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2절까지 볼게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나. 3, 4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것은 이 임봉이 된 이 두루마리는 분명히 펴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것을 떼고 인을 떼고 안의 내용을 볼 자격자가 없었다는 것을 요한은 직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웁니다.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 명칭을 주목해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메신저이라는 뜻의 사자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Lion of Judah 사자, 응하는 사자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는 사자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런데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다윗의, 여기서는 뿌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 다윗으로부터 나온 그래서 지금 있는 그런 뜻인데 지금 이건 뭐라고요? 다윗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연유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다윗의 시작이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 아직 누군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다. 지금 주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우리 사람처럼 혈과 육을 입으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됩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있길래요? 인류가 열망하고 있는 모든 회복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임봉된 두루마리 그것을 봉하고 있는 일곱 개의 인이 하나하나 떼질 때마다 지상에는 거대한 심판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회복시키는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던 무언가를 되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적인 행위예요. 인류에게 이러한 개입과 간섭이 없이는 진정한 우리가 열망하는 그 희년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누구도 천사도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도 이 임봉한 두루마리를 펼 자격자가 아니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신 바로 그분만이 자격자이십니다. 구절에 보십시오. 그 앞에 모셨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가장 우리와 가까운 분이십니다. 우리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거대한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합류시키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주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편 1, 2절을 아람으로 인용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와 누가복음 4장을 정확하게 비교해 보시면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이사야 인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이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책을 덮습니다. 이사야 61편 2절을 다 인용하면 어떤지 알아요?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61편 61장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은 초림 때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마귀가 인류에게서 강탈했던 것 속임을 통해서 사망의 두려움으로 장악했던 모든 것이요 마지막 때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상당히 거룩한 폭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상당히 폭력적으로 악한 자가 장악했던 그 세력을 파쇄하고 다시 환원시킵니다. 초림하셨을 때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신 주님이 아니십니다. 통치자로서 왕의 왕으로 오세요. 만주의 주로 오세요. 철장 건설로 명령을 발하세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시죠. 영원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2015년은 그런 의미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해이고 2016년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구별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 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고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정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까지 하겠습니다.